찬송가 284장 시작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284장 시작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죄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새벽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어제 새벽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역을 명령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에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었는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가리키는 의미는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고 그 환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은,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끓는 가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끓는 가마란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가열되는 커다란 솥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에스겔 24장 3절 4절에 보면 한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각을 떠서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3절 4절 말씀 중에서 양떼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불을 지펴서 삶는 한 가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황폐함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이 끓는 가마 역시 이 에스겔 24장 3절 4절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의 환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전쟁을 통한 심판,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가마 이코르 전쟁을 통한 심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에스겔 24장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 또는 에스겔 24장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도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15절에도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난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른다. 이 표현들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선포되었습니다만,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벨론 나라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내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마가 끓게 된 것, 즉 전쟁이 일어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거대한 바벨론 나라의 야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2600여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교회 가운데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할 교회가 다른 것을 중심에 두었을 때, 즉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의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성찰해야만 합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에만 몰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에만 몰두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또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끓는 가마의 환상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참으로 두렵고 무섭게도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로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끓는 가마 환상의 결론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17절에 나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가질 때 18절로 19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요.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리고 그 약속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저희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끓는 가마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끓는 가마 환상의 결론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된다는 사실 심령 속에 분명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진실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총일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